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한반도 준비태세와 관련해 대북 억지력을 포함해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규모 미한연합훈련 등이 유예됐지만 한반도에서 오늘 밤에도 싸울 태세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서 매주 보고를 받는다며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목표와 관련해 미한 전력은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은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함정 등 여객 전력 자산과의 훈련 연계를 통해서도 준비태세 능력을 보완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준비태세가 비교적 잘 보존됐지만 바이러스 여파가 오래 지속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지속하면 한 달 뒤 하루 사망자가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어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말 하루 20만 명씩 나오고 사망자도 하루 3천 명씩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신규 확진자가 하루 약 2만 5천 명 기준인데 한 달 뒤 하루 평균 8배가량 늘어나고 현재 1,750명 선인 하루 사망자도 70%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코로나로 봉쇄됐던 미국의 경제활동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재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분석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18만여 명과 6만 8천여 명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기준 전 세계에서 25만 1천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가 2만 9천여 명, 영국 2만 8천여 명에 이어 스페인과 프랑스가 각각 2만 5천여 명 순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약 36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이 21만 8천여 명, 이탈리아가 21만 1천여 명, 영국 19만 1천여 명,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16만 6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이틀 연속 1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브라질도 하루 새 6천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여러 기관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제조, 배포 등을 위해 80억 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협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원했다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사무처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가진 화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사무처장은 우리는 미국 정부로부터 바이러스의 발원지와 관련한 어떤 특정한 증거도 받지 못했다며 WHO의 관점에서 미국의 주장은 추측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WHO가 바이러스 원인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며 이는 앞으로 공중보건을 위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 내 침입 가담한 혐의로 미국 시민 2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국영TV에 출연해 행한 연설에서 베네수엘라 당국이 미국과 협력해 카리브해 연안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13명의 테러범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된 이들의 미국 여권과 다른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논의에 대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의회 산하 감시기구가 어제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일반회계국에 따르면 의회는 원자력 기술 공유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미오의 세계뉴스 박봉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살인 말벌이 미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길이가 약 5cm인 거대한 말벌로 일본에서 해마다 최대 50명 정도가 이 말벌에 쏘여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살인 말벌은 이미 감소하고 있는 미국 꿀벌 개체 수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노란색과 황갈색, 배는 검은색과 노란색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말벌은 보통 길이가 4에서 5cm 정도 되고요. 워싱턴 주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에 처음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시아 거대 말벌 생활 주기가 4월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살인 말벌은 꿀벌을 습격하는데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가장 위험하다는데요. 몇 마리의 말벌이 벌통을 공격해서 애벌레와 번데기를 먹고 몇 시간 안에 완전히 벌통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살인 말벌의 침은 신경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벌 알레르기가 없어도 몇 번만 쏘여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하고요. 말벌에 쏘이고 나면 다음날 독감에 걸린 것처럼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워싱턴 주 공무원들은 말벌을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1도로 일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1도에서 27도, 신의주 11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0도에서 28도, 함흥 9도에서 21도, 청진 지역은 7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수잔 잭스의 노래죠. 사랑이 언제나 푸르고 푸르다면 여름이 지나 겨울이 와도 변치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Evergreen 들어보시죠. 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Then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연일 가시돋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공동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이 아프간 평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한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연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언론이 일제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지만 이 폼페오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어떤 말을 했던 겁니까?
네, 폼페오 장관은 3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온 거라는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그 같은 발언에 반발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 사설을 통해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5일에도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폼페오 장관이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돌멩이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마리 새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하나는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길 바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폼페오 장관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싫어하고 특별히 중국이 부상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다른 중국 매체도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다고요?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도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비난했고요. 역시 관영 방송인 CCTV도 우한 연구소 발언설은 미국 정치인들의 사악한 음모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따로 없습니까?
네, 지금 중국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연휴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한 연구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라고 말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도 봤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증거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관련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책임이라는 걸 입증할 강력한 보고서가 작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정부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 부를 덮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장관 모두 이 사람이 바이러스를 일부러 만들었을 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실수로 바이러스를 유포했을 것이라면서 고의로 유포했을 거라는 의혹에는 선을 긋고 있고요. 폼페오 장관도 인터뷰에서 사람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유전자를 조작했을 거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난주 미국 국가정보국은 이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한 연구소에서 실수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런 발언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 사무차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가 중국의 우한 연구소라는 미국의 주장은 추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추측을 기반으로 했다는 건가요?
네,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나 구체적인 증거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유 여부와 시기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유래했는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이른바 Five Eyes라고 불리는 서방 5개국 정보 동맹체는 중국 정부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5일 자신은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걸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한 연구소 발언설 역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도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 주도로 국제사회가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기금 마련에 나섰군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EU 회원국, 그리고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4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각국 정부, 기업, 관련 기관들이 코로나 연구와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다짐하기 위해서 EU 집행위원회 주도로 열린 모금 행사였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코로나 검사와 치료,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자금으로 80억 달러를 모금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불과 몇 시간의 회의 끝에 80억 7천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의 지원 규모도 알려졌나요?
네, 유럽연합 집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약 10억 9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말한 이 기부금은 사실상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의 지원금이 전부입니다.
그럼 독일이나 프랑스는 각각 얼마씩 기부하는 겁니까?
네, 프랑스가 5억 4,600만 달러, 그리고 독일도 거의 비슷한 규모인 5억 4,7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이 기부금을 약속했나요?
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기부금을 약속했지만 정확한 기부금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다른 질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10억 달러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아닙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의 이 보리스 존슨 총리도 약 4억 2천만 달러의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많게는 캐나다 8억 5천만 달러부터 적게는 루마니아 20만 달러 이르기까지 각국이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 등은 불참했습니다. EU와 함께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노르웨이의 솔베르그 총리는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이번 회의에도 불참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WHO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 중국의 편향된 시각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입장도 보였다고요.
네, 각국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이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길 바라고 있지만 이렇게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가난한 나라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걸 우려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모든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모금된 금액은 일종의 착수금이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면 5배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백신 연구가 한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는 백신이 나올 거라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서 올 연말까지 백신이 나올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르면 1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18개월도 상당히 이른 거죠.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백신이 개발돼서 상용화되기까지는 몇 년씩 걸립니다.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천성 면역 결핍 등 에이즈 같은 질병은 발병한 지 40년이 다 됐지만 아직까지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평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과정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에스퍼 장관이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4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국제 정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간 무장세력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이 체결된 게 지난 2월 말이었죠.
네, 미국은 18년 넘게 이어진 아프간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서 1년 넘게 아프간 무장세력인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2월 29일에 전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평화협상 과정에 아프간 정부는 배제가 됐나요?
네,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가 참여하면 협상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일단 미국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직접 평화협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일정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평화협정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측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양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평화협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은 서로 우호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포로를 교환하며 아프간을 테러기지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아프간 주둔 병력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올해 초 12만 명에서 13만 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이 병력을 7월 중순까지 8,600명 선으로 줄이고 탈레반이 협정 내용을 준수하면 나머지 병력도 14개월 안에 철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간 정부 내 상황도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라프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최고 행정관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둘라 행정관이 지난해 9월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난 3월 초에는 급기야 가니 대통령 재선 취임식과는 별도로 취임식을 거행하는 난맥상을 벌였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가니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력 양상은 어떻습니까?
네,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탈레반의 공격이 줄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반면에 탈레반이 미군과 동맹군, 대도시 등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탈레반의 공격 횟수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많다면서 이는 외교적 해결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의 관련 보고서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아프간 재건특별감사실이 1일 분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평화협정 타결 후에 탈레반의 공격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3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공격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상원의 의사 일정이 4일 속개됐습니다. 존 래드클리프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인준청문회가 5일부터 개시되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무부가 2분기에 약 3조 달러를 민간에서 차입한다고 발표했고요. 또 대법원이 전화변론과 오디오 생중계를 시작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이 문을 열었군요.
네, 지난 3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연방 상하원이 사실상 휴회 상태였는데요. 그중에 상원이 4일 의사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이날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필수 업종 근로자들처럼 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상원의원들이 일터에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면 코로나 관련 현안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보다는 연방정부 고위직 인준 안건에 의사일정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맥코넬 대표는 밝혔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휴회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지난달 1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습니다. 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해서 상하원의 휴회를 명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만일 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백악관과 의회 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질 텐데 누가 이길지 지켜보자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었습니다.
현재 상원 인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고위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 BOA를 관장하는 미 글로벌 미디어국의 마이클 팩 최고 경영자, 지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농무부 산하 식량안보 담당 국장,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직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었습니다.
그럼 인준 관련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5일 존 래드클리프 DNI 국장 지명자 인사청문회부터 인준 관련 의사일정이 시작됩니다. 이 DNI라는 조직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국 NSA, 또 연방수사국 FBI를 비롯한 미국 정보 관련 기관 17개를 통합 관리 감독할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기구인데요. 댄 코츠 국장이 사임한 작년 8월 15일 이후에 지금까지 9개월 가까이 국장 직무 대행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댄 코츠 국장이 사임한 이유가 뭐였나요?
네, 북한과 러시아, 이란 문제 등을 포함한 핵심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있었다고 주요 언론이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 반면에 코츠 전 DNI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공영방송 NPR이 당시에 해설했었습니다.
그렇다면 DNI 국장이 되려는 레드클리프 지명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텍사스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이자 법률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작년 11월 13일 이 대통령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 첫날 레드클리프 의원이 증인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 질의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레드클리프 의원의 이 질의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재전송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클리프 의원을 DNI 국장이 지명한 이유가 뭔가요?
주요 사안에서 이 대통령 자신과 보조를 맞춰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또 연방 검사 출신으로서 사랑하는 조국의 위대함을 더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이렇게 트위터에 적었던 게 작년 여름 이 코츠 DNI 국장 사임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드클리프 의원의 정보 관련 업무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몇 주 만에 지명을 철회했었는데요. 지난 2월에 다시 지명했습니다.
청문회를 비롯한 인준 과정 전망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주관할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봤다는 논란입니다. 이 버 위원장과 부인이 이 코로나 사태로 증권시장이 급락하기 직전에 이 수십만 달러어치 주식을 팔았는데요. 이 매각한 주식 중에는 관광 서비스 업계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은 이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인사청문회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청문회를 주관할 정보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버 위원장은 현재 상원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상태인데요. 연방 법무부도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버 위원장은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 이 주식거래에 참고했다고 해명을 했고요. 특히 주식 매각 시점에는 코로나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큰 돈을 민간에서 빌리기로 했다고요?
네,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올 2분기에 약 3조 달러를 민간에서 차입하기로 했다고 재무부가 4일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차입 금액은 2조 9,990만 달러인데요. 기록적인 액수입니다. 한 분기 만에 작년 전체 차입액을 넘어서는 건데요. 올해 3분기에도 6,77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이고요. 또 4분기에도 4,770억 달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리는 겁니까?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영향이 주요 이유라고 재무부 측은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영향받은 미국 사회 각계각층을 지원하는 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국가 부채도 크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었나요?
예, 지난 3월 1일부터 1조 5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부채 총액 6.4%가 증가한 건데요. 전체 액수는 현재 24조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미국 정부의 적자 부담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3월까지 그러니까 현 회계 연도 첫 6개월 동안 적자 수치가 7,4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예, 앞으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부터는 코로나 관련 부양책이 또 본격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할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부양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어보죠.
네, 그동안 4차, 4차례에 걸쳐서 의회가 관련 추가 예산을 입안했습니다. 1차 83억 달러, 2차 1000억 달러, 3차 2조 2천억 달러, 그리고 4차 4,840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합치면 3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런 돈을 어디에 쓴 겁니까?
네,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한테 개인별 1,200억 달러, 1,200달러 지원금을 분배하는 데도 쓰였고요. 이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그리고 중소사업자들이 쓸 수 있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EIDL 프로그램 등에 투입됐습니다. 또 바이러스 검사를 비롯한 의료시설 지원금도 아울러 집행됐습니다.
이 돈을 사실상 민간에서 빌려서 메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세금 수입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재무부 채권 판매로 차입을 늘리는 건데요. 게다가 원래는 지난달 15일이었던 소득세 정산 시한도 이 코로나 사태로 7월로 미뤘기 때문에 정부가 예정된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적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회가 지금 추가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4일 보좌진과의 전화통화에서 1조 달러 규모 부양책 입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주정부와 지역 당국에 대한 지원금 중심으로 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화당 측과 세부 집행사항의 우선순위에 민주당 쪽에 좀 이견이 있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부양책은 언제쯤에 가시화될까요?
예, 구체적인 일정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 일정을 속개했지만 하원은 아직 휴회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 안에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싶다는 희망을 의원들한테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전화로 심리를 진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직접 대면 심리라는 전통을 깨고 4일 처음으로 전화 변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변론 내용은 오디오로 생중계됐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설립된 지 2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이 이렇게 변화를 준 이유가 뭡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입니다. 이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9명의 대법관과 또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 또 대법원 직원, 그리고 방청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건데요.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3, 4월로 예정된 변론을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또 5월로 예정된 소송 심리 일정 가운데 10건을 전화 변론으로 듣겠다고 말씀 바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풍경도 평소와는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달랐습니다. 우선 대법관들은 법복을 입고 재판을 진행하지만 이날은 대법관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재판을 진행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또 변론하는 변호사들 역시 집이나 사무실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또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전 10시 이 대법관들과 변호인단이 일대일 전화로 연결되자 양측 변호인이 각각 2분씩 발언을 한 뒤에 대법관의 차례로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원래는 대법관들이 자유롭게 변론 과정에 뛰어들어서 질문을 쏟아내고는 하지만 이날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연공 서열에 따라서 질문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첫 전화 변론에서 어떤 사건이 다뤄졌습니까?
네, 미국 특허청과 호텔 예약 사이트인 부킹닷컴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이 특허청은 일반적인 단어인 부킹이라는 말에 닷컴을 추가해서 상표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건데요. 대중의 관심이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총 10개 사안에 대해서 전화 변론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밖에 또 어떤 소송이 있었습니까?
네, 대부분은 시의성이 크게 없는 사안들이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기록 공개를 원하는 하원 민주당과 뉴욕주 검찰이 관련된 소송이 세 건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인이 자신의 주에서 당선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의무 투표 조항에 대한 사안도 있었는데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관심이 높은 소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전화변론과 오디오 생중계를 하는 데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역사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재판 과정이 더 투명해질 것이라면서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50석밖에 안 되는 방청석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씩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누구나 변론 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대법원 구두 변론 과정이 전혀 공개가 안 됐던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대법원은 재판 후에 이 당일 변론 내용을 공개하고 주말에는 오디오 녹음 분량도 공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시간 중계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단체나 연방의원들은 생중계 방송이나 오디오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왜 이런 요청을 거부해왔던 걸까요?
네, 대법원은 영상이나 오디오로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법정의 역동성을 깰 수 있고 또 일부 변호사가 카메라 앞에서 과시욕을 보일 수 있다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결국에는 그동안 고수해왔던 전통을 깨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4일 재판은 정부 활동을 주로 다루는 케이블 방송 C-SPAN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생중계가 됐는데요. 대법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캐나다와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대법원의 변론을 생중계하고 있고 또 항소법원 등 하급 법원들도 이미 오디오 생중계를 하는 만큼 연방대법원도 한 번 도입한 변화를 쉽게 되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두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자격과 임기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세 가지를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국적 조항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미국은 국적 부여에 있어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미국령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 즉 귀화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나이는 35세 이상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할 때 나이가 50대였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 최소한 14년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 기간이 연속해서 14년이어야 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Chief Justice Roberts, President Carter, President Clinton.
현재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건국 초기의 미국은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하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20세기 들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 네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연임 제한이 없어 1933년부터 1945년에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임기를 두 번 이상 지낸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1951년 비준된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를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The president has spoken with counsel and made the decision to donate his first quarter salary in total.
그 대통령 급여는 연방 의회가 정합니다. 대통령 급여 수준은 대통령 임기 중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1년 이래 대통령 연봉은 4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매년 5만 달러까지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급여 외에 미국 대통령에게는 다른 혜택도 주어집니다.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서 가족과 함께 삽니다. 또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전용 헬기 마린 원 등 각종 비행기와 방탄 차량 등이 제공됩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두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자격과 임기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lone, lonely time. Then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all you still more. Speed your love to me. Lonely rivers flow to the sea, to the open arms of the sea. Wait for me, I'll be coming home. Wait for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남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은 남부의 백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남부에 뿌리박고 평생을 살아온 우리 지역 출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남부의 몇몇 새로운 주정부는 교육과 통신을 개선하고 회사들이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회는 남부 재건 과정에서 세 개의 역사적인 수정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정헌법 제13조에 따라 미국에서 모든 흑인 노예들이 해방됐고 수정헌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시민권과 투표권에 대한 흑인들의 권리가 보호됐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0부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대.
남부 재건 계획은 남부의 경제를 변화시켰습니다. 백인 토지 소유주들은 대규모 농장을 조금씩 나눠서 흑인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빌려줬습니다. 땅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제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약 100여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흑인들은 소작제를 통해 난생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위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흑인 농부는 생활 여건이 개선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남부 흑인들은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소작제는 그 뒤로 오랫동안 남부주들을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남부를 재건하는 데는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로부터 대통령직의 독립을 지켜내는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몇 가지 성공을 거뒀는데 재임 중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군대가 멕시코에서 철수하게 했고요. 미국에 많은 영토를 편입시켰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867년 봄, 러시아의 어느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고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는 러시아 영토의 일부인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이 제안을 수용하는 협정을 준비했습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기는 대가로 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은 700만 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였고 협정이 조인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영토가 됐고 알래스카 땅에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 쓸모도 없는 얼음 덩어리를 700만 달러나 주고 산다고요. 그걸 사서 대체 어디에 쓴답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러시아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난들 아나요? 뭐 정할 게 없으면 시워드 국무장관이 알래스카 얼음 위에서 미끄럼이라도 타지 않겠어요? 시장판에서 개인이 사고 파는 거래도 아니고 미 합중국의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어도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러니 어리석은 씨워드라는 말을 듣는 거죠. 오죽하면 이번 거래를 씨워드의 실패작이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온 국민이 이렇게 비웃고 있다는 걸 그 어리석은 씨워드 장관이 알기나 할까요?
아, 그걸 알면 어리석은 씨워드가 아니게요.
국민들은 윌리엄 씨워드 장관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여론은 잘못된 비판이란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알래스카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목재나 수산물, 동물 가죽 같은 자원이 무궁무진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땅을 700만 달러에 사들인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의 알래스카 매입은 미국이 지금까지 한 다른 어떤 영토 매입보다 훌륭한 거래로 기록됐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존슨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지만 남은 임기는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부의 재건 문제는 미국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1868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북전쟁의 영웅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북부군 사령관으로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만큼 율리시스 그랜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 영웅과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랜트 장군이 가는 곳마다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이끌었던 영웅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날을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
186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세울 후보를 선정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보 지명 경쟁에 무려 47명의 후보들이 나섰고 당 전당대회에서 몇 차례 투표를 했지만 후보를 선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전 뉴욕주 지사인 호레이쇼 세이무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호레이쇼 세이무어는 22번째 결선 투표 끝에 겨우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186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율리시스 그랜트 후보 진영도 민주당의 호레이쇼 세이무어 후보 진영도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참 이상하죠. 공화당의 그랜트 후보나 민주당의 세이무어 후보나 어쩜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 건지. 양쪽 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긴 한지조차 모를 정도예요. 선거운동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공화당의 그랜트 후보는 보좌관들에게 선거운동에 아예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하고 민주당의 세이무어 후보는 아예 농장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대통령이 되겠다는 두 후보는 조용한데 양쪽 지지자들이 나서서 비밀 반군이니 거짓말쟁이냐며 요란하게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요.
1868년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선거운동은 두 당의 지지자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래 항공산업에 관한 VOA 기사를 통해 미래의 추세를 뜻하는 재미있는 expression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slimmer aircraft that use less fuel but easily go longer and longer distances are the wave of the future. The trend to go farther and faster is also evident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The wave of the future. Wave 하면 물결. Of the future 하면 미래에. 다시 말해,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의 물결, 즉 미래의 경향, 혹은 미래의 추세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The wave of the future means a trend or development that may become a significant part of the future. 예문 다시 볼게요.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항공우주 잡지의 팀 로빈슨이 말합니다. Slimmer aircraft, 더 폭이 좁은 항공기, that use less fuel, 연료가 적게 들지만, but easily go longer distances, 쉽게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are the wave of the future. 그런 항공기가 바로 미래의 추세입니다. Trend to go further and faster, 더 멀리, 빨리 가려는 추세는, 즉 장거리 고속 비행을 가리키죠. is also evident, 뭐뭐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성장하고 있는 자가용 제트기 시장에서도, 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slimmer aircraft that use less fuel but easily go longer and longer distances are the wave of the future. The trend to go farther and faster is also evident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Examples: solar energy is the wave of the future. Solar energy 하면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는 미래의 추세입니다. Solar energy is the wave of the future.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is a necessary skill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의 추세를 읽을 줄 아는 것은 is a necessary skill,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누구에게?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차세대 기업가들에게.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is a necessary skill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 향후의 추세. 오늘의 표현 다른 VOA 기사들 찾아보며 한번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당신에게로 달려가고 싶다고 노래하는 Whitney Houston의 Run to You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know that when you look at me there's so much that you just don't see, but if you would only take the time, I know.